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3일 동안이네요. 3일 동안 속리산 유스 호텔에서 청소년 호텔입니다. 우리 예람들이 전국 대학생 수련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저도 오늘 저녁부터 합류를 하는데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혹한기에 우리 대학생들이 말씀을 통해서 따끈따끈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훔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이 방어벽이 되었으며 노아몬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생소하죠. 사실 이 용어 때문에 학계에도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지명이냐 인명이냐. 일단 지명과 인명이 섞인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된 거죠. 아몬은 신의 이름입니다. 신의 이름. 그리고 노는 나라 이름이에요. 테베라 그래서 이 테베라는 말은 이집트의 옛 고대 수도죠. 그 테베를 노아몬이라고 합니다. 보통 도시 이름들을 신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노는 나라를 얘기하고 아몬은 그 신의 이름입니다. 옛 고대 수도의 이름이 되기도 했죠. 즉 넓은 의미에서는 고대 이집트를 말한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지금 이집트 수도는 어디죠? 카이로죠. 카이로. 근데 옛 고대에는 카이로가 아니었겠죠. 이 노아몬은 나일강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여기를 찾아 들어가려면 엄청난 강들 사이를 건너야 됩니다. 해서 고대시대 전쟁을 하다 보면 적들이 여길 찾질 못하는 거예요. 강을 건너고 또 건너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수도가 어디에 숨어 있나 오리무중으로 느낄 정도로 아주 깊숙이 그래서 이 아몬이라는 이름 속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숨겨지다라는 의미가 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노아몬은 지명이냐 인명이냐의 논란보다도 지명과 인명이 섞인 옛 고대 이집트 도시다. 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몬이라는 신의 그 이미지를 보면 이 머리 양쪽에 그 양뿔이 이렇게 둥글게 감겨 있고 또 그 입에는 그 막 불이 뿜어 나오는 그런 그림도 있어요. 이걸 요즘 그 자료화 삼아서 이제 그 아이들 왜그 오락 게임에 이런 그 형상들이 비슷하게 인용을 해서 등장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지금 니느웨 성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왜 그 이집트의 이 노아몬이라는 도시 이야기를 꺼냈을까? 지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하나님에 의해서 곧 멸망 당할 겁니다. 어제부터 계속 그 도시의 멸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들의 그 잔악함,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 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태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들의 역사적 만행을 좇아서 하나님이 니느웨의 성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하면서 이 노아몬이라는 도시를 거론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노아몬이라는 도시도 니느웨처럼 만만치 않게 하나님 앞에 폐역을 감행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규모나 화려한 면에서 니느웨이가 10이라면 이 노아문은 100이에요. 그 정도로 찬란한 문명을 일구었고 또 5만 신들이 이 노아문이라는 도시에서 숭상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집합소라고 할 정도로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화려함이 극치를 이루었던 도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이 성을 멸망하는데 노아몬이라는 도시를 꺼내는 이유는 니느웨이 성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찬란하고 더 위풍당당했던 이 노아몬도 하나님이 손대니까 무너지더라. 그런데 니느웨이 성은 규모나 화려한 면에서는 그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이 니느웨이 성을 하나님이 이 땅에 지워버리는데 쉽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노아문이라는 도시의 멸망의 예증을 통해서 강력하게 소개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중국도 이길 수 있다면 북한을 못 이기겠습니까? 뭐 이런 예죠. 그러니까 노아몬이라는 도시는 니느웨 성의 철저한 패망과 멸망을 암시하기 위해서 꺼내놓은 역사적 신뢰요, 역사적 예증이에요.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그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망했나? 이것이 이제 오늘 나옴 선지자가 최종적으로 꺼내놓는 설명입니다. 볼까요? 9절.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노아몬이라는 도시는 주변에 붓과 뭐라고 되어 있죠? 루빔. 이런 표현들은 나라, 족속 이름들입니다. 적어도 이집트는 그 당시 이집트를 돕는 나라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망할 아수르는 그 돕는 나라마저도 없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 더 쉽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죠. 돕는 나라가 있었던 이집트도 망했다면 도울 나라도 없는 니느웨이와 아수르는 더 쉽게 망하지 않겠느냐. 또 10절,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11절 다 같이 시작. 네. 그 이집트가 또 노아몬이 망할 때 그 처참함이라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끌려가고 목베임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거리거리 골목골목마다 메어침을 당하고 피와 시신이 온 천지에 깔릴 정도로 처참했다 그 말이죠. 그때는 그런 풍경이 어떠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온 나라와 도시가 비틀거릴 정도의 풍경이었다 그 말이죠.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방금 읽은 11절이 그 말이에요.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라. 이제 도망할 곳, 피할 곳을 너희들도 찾게 될 것이다. 그런데 12절,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무화과는 열매가 두 번 열리는데 첫 열매가 있고 다음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첫 열매는 나무에 맺힐 때 그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게 단단히 맺혀있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화과 열매를, 첫 열매를 딸 때는 이렇게 땁니다. 밑에서 나무 둥지를 잡고 몇 사람이 잡고 확 흔들어요. 그러면 이게 견고하게 매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후두두두두 그냥 열매만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열매 따위가 쉽다 어렵다 뭘 설명하고 싶은 겁니까? 쉽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2절 잘 보세요.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이가 멸망당하는 과정이 얼마나 쉽겠느냐 그 말이에요. 첫 무화과 열매가 흔들면 후두두둑 떨어지듯이. 이해가 되죠? 자, 이런 걸 모두 전부 다 이렇게 문예적 표현으로 그 멸망을 묘사한 것뿐입니다. 복잡할 거 하나 없어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장정들은 여인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인들은 힘이 없고 얌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의 흉흉한 공격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기력하게. 그러니까 지금 바야흐로 막 닥쳐질 니느웨의 멸망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질 것인가를 이런 문예적 표현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너는 물을 기로 애워 쌓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서로 많게 할지어다. 네 메뚜기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마지막 날의 멸망을 잘 준비해봐라. 피할 수 있겠는가. 느치가 벼이삭을 집어삼기는 것처럼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빗대어 묘사를 하는 겁니다. 또 마저 16절을 볼까요? 내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니느웨는 워낙 큰 성이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그 운하들이 양옆에 있어서 수많은 물품을 실은 상고, 상인들이 늘 드나들었어요. 이 니느웨 성에. 그래서 항상 상인들로 북적이고 유흥과 술과 돈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주 잘 나가는 도성이었고 세계의 상인들이 이 니느웨 성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여러분, 느치는 메뚜기 과인데 메뚜기하고는 좀 다르죠. 이 날개를 펴면 굉장히 넓어요. 이게 하늘을 새카맣게 덮어서 날아가는 것처럼 그 상인들이 싹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어느 정도 황폐하게 되겠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네, 그렇게 많던 상인들이 느치처럼 메뚜기처럼 싹 날아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느치와 메뚜기를 연이어 강조한 것은 그 멸망의 황폐함의 확실성을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네. 떠난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고 성은 멸망으로 텅 비게 될 것이며 다시는 그 백성들을 모을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런 의미가 여기 슬쩍 깃들여져 있는 거죠. 이제 회복은 안 될 것이다. 회복은 안 될 것이다. 회복이 소망이 약속되지 않는 이 절망은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 니느웨 성은 다시 일어나는 법은 없을 것이다. 회복이라는 희망은 갖지 마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종말론적인 최종 심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끝까지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했던 도시, 백성들의 상태를 종말론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19절 시작.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네, 마지막에 그들에 의해 피눈물 흘리던 사람들에게는 마치 이 본문을 읽으면 시편 23편의 글이 기억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험로를 걷던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던 인생들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푸세요? 상을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겪었던 눈물, 고난, 아픔 이것을 간과하시거나 모르는 바, 모르는 척 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행로를 따라 심판하실 것이고 그 결국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잔을 베푸시는 또 상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까지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마지막 날까지 쉬지 않는 우리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국 대학생 수련회 예람들이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몇 날 남지 않은 2017년도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2018년 새로운 한 해 더 복된 우리 삼일교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삼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마지막까지 세우시고 살리실 것이며 거역하던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